지체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이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한다. 오늘 미사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증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내려온 성령으로 그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또 여러 가지 어떤 모양의 상징이 됩니다만 대표적으로 성령은 하나됨의 상징입니다. 그 하나됨의 큰 상징이 되는 것이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우리는 그 대축일로 기르고 있죠. 그리고 그 대축일의 그 언어를 넘어서는 소통의 시간이 하나됨의 큰 상징이 됩니다. 결국 언어라는 것은 인간적인 한계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령의 내림으로 그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됨의 궁극적인 모양입니다. 하느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같은 하느님이시긴 합니다만 성령은 그 이름 자체만으로 그 하느님은 오롯한 영이심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냐면 영은 물질이 만들어둔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서고 허물게 되는 궁극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앞에서는 벽도 의미가 없고 언어도 의미가 없고 거대한 바다도 결코 장벽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은 그 모든 것을 가로질러서 나와 너를 하나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치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치주간의 의미를 오늘 말씀의 전례가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62년에 시작해서 1965년에 폐막한 제2차 바티칸 공의, 너무나도 중요한 공의회죠.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그리고 잘 알고 계실, 그래서 그 공의회의 교령 가운데 하나인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을, 또 그 정신을 특별히 기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정확하게는 보편공의회인데 이것은 교황이 소집할 수 있는 교회의 가장 최상위의 회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3년 동안 열렸습니다만 그 와중에 한 분의 교황이 서거하고 한 분의 교황이 뽑히는 극적인 사건도 안고 있습니다. 서거하신 교황은 요한 23세라는 분으로 바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선포한 교황입니다. 이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단순히 몇 가지 교리를 수정한 사건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역사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전환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깊어서 지금도 그 의미를 현대교회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바티칸 교회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려는 저항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공회는 교회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고민한 기존의 회의와 기존의 공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교회의 자기 성찰에 깊은 시간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의 자기 고백성사 시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공의회 이전의 교회는 교리 안에서 이단을 규정하고 어떠한 오류에 대한 단죄를 하는가라는 등의 영의 통치기구를 자처했다면, 다스림에 중점을 두었다면, 공의회 이후 교회는 오류에 대한 단죄 역할을 내려놓고 하느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서 귀 기울이려고 하는 도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겸손을 찾습니다. 그래서 공의회 이전의 교회는 이를테면 근대의 변화들, 뭐 계몽주의나 자유주의 등등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교회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교회 밖은 오롯이 타락의 장소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공의회 이후 교회는 세상을 단지 타락의 공간이 아니라 구원이 일어나는 자리로 인식하고 그것을 공식합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회는 새로운 교리를 다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 교부들과 그 고대의 전례로 되돌아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대 때는 벽을 보고 제사를 안 지냈는데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미사를 드렸는데 중세를 거치면서 벽을 보고 바치는 제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공의회는 잃어버린 초대교회의 기억에 대한 회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의회의 최종 문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입니다. 이 문서는 가톨릭 교회의 자기 이해가 이 방어적인 태도에서 타 종교와의 대화와 회복으로 방향을 선회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가톨릭 안에서 분열되어 나뉘어간 종교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여하면서 개신교나 정교회, 성공회 다 되겠죠. 그 분열의 책임이 오롯이 한쪽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도 있다라는 자기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치운동의 출발점은 교회의 자기 성찰과 자기 회개고, 이는 일치운동이 어떤 외교적인 협상이나 수단이 아니라 교회의 자기 반성 작업임을 먼저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분열된 교회, 분리된 교회들 안에도 참된 교회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세례와 신앙고백, 성령의 활동, 성덕과 순교의 모습 등 다양한 요소들이 가톨릭 밖의 교회에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고백하면서 교회 밖에 하느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고백을 용기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공의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치를 위한 운동이 한 번의 선언이나 활동으로 완성될 수는 없겠기에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다시금 성장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금 강조하는 것은, 또 중요한 것은, 교회와 다른 교회가 일치하는 것이지 상대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는 그 상대주의를 수용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치라는 것은 진리를 죽이고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교의 작업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치운동은 언제나 하느님 사랑과 그 진리의 긴장 위에서 전개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치운동은 교회 다른 그리스도교를 가톨릭 안으로 수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기 위한 하나의 존재 방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경계 바깥에서도 하느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인식을 공의 차원에서 공식화한 문헌이 바로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도 하느님이 계신다라는 이 신학적인 개념은 이제 신비라는 것을 다루는 교회 입장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공의회 이전 교회는 신비의 영역을 모두 설명하고 규정지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다 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신비를 드러내는 상징들을 많은 경우에 기호화해버렸습니다. 이를테면 세례성사의 은총은 오로지 교회 안에만 존재하고, 그리고 그 은총이라는 것은 교회가 설명한 것이 전부라는 식으로 신비를 규정화하고 규격화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비를 설명하고 규정해버림으로써 그 신비를 드러내는 상징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신비로부터 교우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신비는 전혀 알 수 없는 영역, 접근 불가한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신비는 접근 불가 영역이 아니죠. 신비는 영과 영의 만남 안에서 그 만남이 어떤 식으로 온전히 작동하는지 단지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모른다라는 것은 아예 깜깜이 모른다는 게 아니라 신비 안에서 하느님이 작용하는 방법이 하도 무한해서 하느님이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내려오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신비가 됩니다. 그 신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를 이제 가시화하는 것이 교회의 성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공의의 이전의 교회는 성사 안에서 만나는 신비를 오로지 이성에 기반한 신학으로 온전히 설명하려고 함으로써 이 성사의 상징성과 그 상징을 통해 만나게 되는 신비의 깊이를 통제하려고 한 거죠. 공의는 그러한 이전의 교회의 입장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신비는 숨겨진 어떤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어떤 것, 또 만나게 되는 어떤 것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똑같이 미사 안에서 말씀이라는 상징 속에서 신비를 만나고 그리고 성체라는 상징 속에서 신비를 만나게 됩니다만 그 신비 안에서 각자가 체험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성으로 전부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제 이 공의를 기점으로 신비를 설명하는 주체가 교회다라는 게 아니라 신비가 성사라는 상징을 통해서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고 만나게 되는 장소가 교회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장소를 교회는 제공할 뿐이다 라고 겸손의 모습을 찾은 거죠. 이 엄청난 교회사적 전환의 사건 안에 교황 요한 23세라는 성인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황 요한 23세 본명은 안젤로 주세페 롱칼리인데요. 이 교황은 재위 기간이 불과 4년 반에 불과했음에도 이 가톨릭 교회의 방향 자체를 바꾼 인물로 교회사의 기억 안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분의 업적은 어떤 정책의 양적 비교가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라는 시대사적인 과업의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한 요한 23세의 업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문을 더 굳건히 닫아 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교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황님에 대해서는 다음 주 주일미사 때 다시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독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며 삽니다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나와 너의 하나됨을 위한 긴 여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는 공감, 공존, 공생 이런 단어들이 될 겁니다. 그 함께하며 노력하면서 또 각자 인생 여정을 또 잘 채워 나가야겠습니다.